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로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러와 외교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일과 군사적 안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시 못할 입지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례화, 정보공유 증진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3국 안보협력을 명문화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Well, at least two things. I think, first of all, it marks the progress that's been made over the last three years toward improving cooperation.
최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 3년 동안 기울여온 3국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구축하고 개혁하는 겁니다. 이번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1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이었죠. 이번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들은 이제 이 3국 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역내 구조개혁의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3국 국방장관들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닐까요?
It does, and in fact, the statement indicates that they discussed air and naval activities.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명에 이들이 영내 공군과 해군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나오는데요. 제도화를 통해 남중국해 활동과 관련된 성명에 대한 조율된 접근이 강화됐습니다.
네, 이 안보 프레임워크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면 일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하려는 한국의 오랜 입장을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Well, I see it the opposite way. I think this actually strengthens Seoul's leverage vis-à-vis both Moscow and Beijing.
그 반대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가 강화될 겁니다. 한국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도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동맹과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에 관해서는 항상 균형이 있죠. 경제적 유대가 있고 외교적 유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른 방향의 한 축인데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겨냥했다고 보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중러 두 나라와 외교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계속 추구할 겁니다.
네, 크로닌 석좌님, 하지만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한국은 이 시점에서 중국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s exactly the point. I mean, the fact that China's upset shows you that this has leverage. That shows you that China cares about that issue, and that means that now Korea's got the.
그게 바로 관건인데요. 중국이 불쾌해한다는 건 이것이 영향력이 있고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이 중국과 직접 협상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 겁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은 다만 평화와 질서, 안정을 위해서 일본, 미국과 안보에서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더 연대할수록 중국, 러시아로부터 더 대접받는다는 뜻인가요?
In this case, yes. Not always. I mean,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at might not be true.
이 경우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안보 프레임워크의 경우엔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양국이 2 플러스 2 외교 국방장관 회의 개최 이후 미국은 주일미군의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도 포함될 수 있는 영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를 만들겠다는 목적인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만약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건가요?
I do think that these adjustments enable the possibility of the U.S. and Japan working together.
이번 조정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전시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은 계획과 작전에서 일본과 더 큰 협력을 가능케 하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전히 평행적인 지휘 체계입니다. 한미연합사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는 물론 전쟁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조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 타이완 해협 인근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실제 공조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각서 형태인데요. 3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국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로닌 석장님, 미국 대선이 현재 진행 중인 3국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think yes is the short answer. It could be affected by new administrations because this is an executive agreement.
예, 짧게 답하자면 네입니다. 새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 합의니까요. 하지만 3국 정부가 협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3국 협력은 더욱더 제도화될 겁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일정한 생명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는 좋은 일입니다. 세 나라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니까요. 이것이 협력 각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3국은 북한 미사일 추적에 있어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3국 간 진행 중인 진지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3국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까지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선 비상사태 발발 시에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중국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경우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로까지 전쟁을 확전하도록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스나이더 소장님, 어떤 관점이 미국의 영내 전략과 이익에 더 부합하나요?
Well, this particular debate that's going on in Washington right now, I think, is a hypothetical debate that we have.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 논쟁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가설적 논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방어 계획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죠. 국제 안보에서 전반적인 추세는 안보를 보편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1950년대에는 한반도가 타이완 해협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타이완 또는 한국에서의 충돌이 다른 지역에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타이완과는 그런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 억제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극적인 조정을 하기보다는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경쟁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미국 국방 전략은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은 여러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나요?
Well, there are several questions there. First of all, I don't think we're becoming ineffective. I think we're having a great effect. I think the fact
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비효율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동맹 및 파트너와 이런 안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커스와 쿼드, 필리핀, 미한일 3국 관계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다루든 큰 전쟁으로 확전되는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동시다발 전쟁, 심지어 한 번의 큰 전쟁이라도 끔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군사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전쟁을 계획해야 합니다.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중동과 동아시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죠. 전쟁이 발발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유지해서 시간을 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말이죠. 또 군수 비축량을 확보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역량을 갖추도록요. 또 병참 역량도 준비되도록 말입니다. 불행히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은 애초에 전쟁을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하지만 워싱턴에는 미국이 더 이상 여러 전쟁을 치르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할 힘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Well, I need to give an hour lecture o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to try to answer that question right. You know, yes,
예,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니죠. 당시에 미국은 세계 경제를 지배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채 2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을 막지 못했어요. 당시 우리는 귀국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더 전진하고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력으로 전쟁을 치를 자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파트너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그것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이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올라섰으니까요.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11월 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그들은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추가 변화 여부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고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역량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Can I just add a comment to that? I'm not sure that in today's world we can really pursue an approach of peace.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동맹국이 없다면 힘을 통한 평화를 진정으로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기념식과 평양에서 열린 반미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주요 행사에 불참한 건 이례적인데요. 중국은 또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지난 5월에 다렌에 설치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손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Yeah, these are really interesting and, from my perspective, unanticipated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북중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에 말이죠. 김정은은 분명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김정은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중국은 일종의 냉전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과거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 만들려 했던 냉전 경쟁 말이죠. 중국으로선 그런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수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